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동국가 예멘의 정치적 갈등과 관련해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예멘 수도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은 지난 주말 중부 도시 타이즈를 추가로 장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예멘의 갈등 당사자들에게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후티 반군의 행동이 예멘의 과도 정부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후티 반군 지도자는 하디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지역 열강의 허수아비이며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예멘에 대항하는 공모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나가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는 오늘 시추 탐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해양산호초가 손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군기지 이전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전 작업은 오키나와현이 동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오나가 지사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의 후텐마 공군기지에 소음과 오염, 미군 범죄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적이 드문 해안가 지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양국 간 오랜 영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제18차 국경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국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오랫동안 격렬한 국경 분쟁에 휘말려 왔으며 특히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이어진 4,000km의 실질 통제선에서는 소규모 무력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이끄는 보수 성향의 대중운동연합이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은 어제 실시된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지는 않으면서도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승리를 막아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초반 투표 분석 결과 대중운동연합은 31%의 득표율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어 국민전선이 24%, 집권사회당은 19% 득표율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운동연합과 사회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전선이 반이민, 반이슬람, 또 반유로 등을 표방하고 있어 다른 정당들의 연대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면서 국부로 추앙받아온 리콴유 전 총리가 오늘 91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실은 지난 1959년부터 90년까지 총리로 재임해온 리 전 총리가 오늘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폐렴 증세로 지난 2월부터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리 전 총리의 장례를 오는 29일 국장으로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전 총리의 아들인 리센룽 현 총리는 텔레비전 연설에서 리콴유 전 총리가 싱가포르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줬으며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오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인터넷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동영상 메시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과 미국 국민들을 믿는다며 자신을 신세대 보수파라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실시한 건강보험개혁법의 폐기와 국세청 또 교육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걸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5주기를 앞두고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요, 우리 전단을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구축 노력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미 합참본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That is a key part of that, you know, an area defense that provides greater security both.
한국 군 당국은 하지만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합참 의장 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북한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나 좋은 마음은 없었고요. 또 북한 김일성 정권은
화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에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5주기를 앞두고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3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며 북한 당국이 얼마나 대북 전단을 두려워하는가를 알게 됐다며 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중단 조건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할 것 등을 내걸었습니다.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요, 우리 전단을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북한에서 쉽지 않습니까? 왜 사과 한마디 안 합니까? 그 3월 26일에 천안함 폭침 5년 된 날이 아닙니까? 그 사과 혹시 하나 해갖고 지금 기다리자는 거죠.
박 대표는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오는 26일을 전후로 계획했던 전단 살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천안함 폭침 5주기인 오는 26일을 전후해 전단 50만 장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 DVD 5천 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은 북한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인 도발이자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무차별적인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불순 반동 영화 또 인터뷰를 수록한 DVD와 USB를 살포하려 하는 것은 천벌을 면치 못할 만고 대죄로 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23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그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해 위협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적 행동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연천군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살포된 대북전단을 향해서도 구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인근 군사분계선 북쪽 600m 지점 비무장지대에서 불이 나서 강한 바람을 타고 남측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불이 번지자 한국의 소방과 산림당국은 소방헬기와 소방차 10여 대 그리고 대원 수십 명을 현장에 투입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쯤 일단 큰 불길을 잡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도라산 인근 뒷산 남쪽으로 번져 한때 도라산 전망대에도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구축 노력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미 합참본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정무군사분야 아시아담당 부국장이 20일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의 중요성과 북한에 대한 한중 군사당국자 간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군 준장인 스틸웰 부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중국의 군사 발전과 미일 동맹 관련 토론회 기조연설 뒤 BOA 질문에 사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구축 노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AD is a key part of that, you know, an area defense that provides greater security both for the Republic of Korea specifically.
사드는 지역 방어의 핵심 요소로 특히 한국의 안보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틸웰 부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조성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자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 중이라며 사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부국장은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과 한국 당국 간 논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BOA에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사드 배치에 관한 공식 논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미국의 요청과 협의가 없었고 결정된 것 역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스틸웰 부국장은 이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중 군사 당국 간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대화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s, that is certainly a topic we discuss at length. Obviously, it's important because both sides.
북한에서 핵 사고가 발생하거나 핵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 모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두 나라 간 북한 관련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틸웰 부국장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뿐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이 미친다며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덴프시 합참의장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서 사드와 중국과의 협력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모두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합참 본부에 따르면 덴프시 의장은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으로 이동해 28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한국 군 당국은 목요일에 열릴 미한 합참 의장 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합참 의장 회담에서 논의될 공식 의제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는 포함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22일 입장 자료를 내고 미 합참의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미한 합참 의장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미한 두 나라 간 공식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이번 합참 의장 회담에선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사전 협의 과정 없이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룬다는 건 국제 관리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재 사드 구매 계획이 전혀 없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아직까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도 하지 않았고 저희들에게 협의 요청도 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스틸웰 부국장은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마틴 덴프시 미 합참 의장의 이번 한일 방문에서 사드, 중국과의 협력 등 여러 사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부국장은 또 사드는 지역 방어의 핵심 요소이며 한국의 안보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덴프시 미 합참 의장은 26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한 합참의장 회담에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방안 등 두 나라 국방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의 외교적 대립이 일단 수그러든 상황인데요.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1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중국의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는 선에서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드에 대해 그동안 중국이 보인 태도를 고려할 때 왕 부장의 이런 태도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기자 설명회나 창완치한 중국 국방부장,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방한했을 때의 언급에 비춰보면 왕 부장도 어떤 식으로든 사드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왕 부장의 방한에 앞서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한 류 부장조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류 부장조리는 한국과 미국이 타당한 결정을 내리고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류 부장조리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가 주변국이 한국의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자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다른 국가의 우려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박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왕 중국 외교부장의 대응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별다른 추가 진전 상황이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식 협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에 대해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의사표명은 다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AIIB 참여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나름의 상황 판단에서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광운대 신상진 교수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뭐랄까 발언 수위를 높이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이 중국이 이번에 와서는 한국으로 하여금 AII,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요구하는 데 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외교부장이 강하게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의 목적이 미한 동맹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체적인 평가 속에서 사드를 고리로 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계속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이 최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소환을 보내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과 북한 내의 가족들 간의 상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랭글 의원은 지난 18일 VOA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마지막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산 가족 상봉을 주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6.25 참전용사 출신인 랭글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미국 정치권 내에서 재미 한인 이산 가족 상봉, 즉 흩어진 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크게 부각시켜 왔습니다.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의정 생활을 마치는 랭글 의원은 이산 가족들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자신의 정치 인생이 가치 있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랭글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보내드립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직접 소환을 전달한 배경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죠.
Well, one because I'm getting old. And this is the 70th anniversary.
저도 이제 나이가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 한국이 일제 치하에서 독립한 지 70년 되는 해 아닙니까?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 재회의 따뜻함을 맛볼 수 있는 이산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관건인데요. 10년 후에는 이런 노력이 별 가치가 없게 될 겁니다. 국무부는 상호 화해를 위해서 애정과 핏줄로 얽힌 가족들이 정치가나 외교관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만 해도 여태껏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북한 통일 역시 미룰수록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시겠습니까?
Unless people are blessed to have families, they may never know what it means.
가족과 더불어 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더 이상 얼굴을 기억할 수 없는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와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친지와의 만남은 단순한 이산가족 상봉이 아닙니다. 한쪽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알고 다른 쪽은 비참한 가난과 고통을 겪는 이들 간의 재회입니다. 이념이 다른 국가, 나라 두 나라에 갈라져 사는 이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각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느끼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6.25 전쟁의 아픔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말이죠. 예측 불가능한 북한 당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할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 당국에 계속 호소해서 잃을 게 없고 그렇게 못한다면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나중에 제게 남을 것 같습니다. 가족 상봉이 현실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북한 당국이 미국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호소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I am convinced that they understand the good that could come out of a reunion.
북한 관리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국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그들의 의무지만요. 저는 잔혹하고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의 결과로 남북한 이산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 국무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Well, you really never know what step, what conversation could come up that could be the one.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간 어떤 단계를 밟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무부가 북한 당국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든 간에 절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자체로서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저 요청만 하고 기다리다가 어느덧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정치 역정을 돌이켜봐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다가 적절한 시점이 찾아와서 성공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투표권법과 노예해방선언마저도 그런 꾸준한 노력이 쌓여서 성취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직접 남북한 접경에서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성사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I hope that my bill, my letters, my efforts could lead to the reunions of Korean families along the border.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결의안, 서한, 노력이 남북한 국경에서 이산가족들의 재회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원 의원으로서 제 마지막 남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런 일이 성사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곧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어 8월에도 다시 한국을 찾을 계획입니다.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대화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탁월한 국제정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이 무책임한 북한 정권을 어정쩡하게 지지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과 계속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예, 8월에 비무장지대 어딘가에서 이산가족들의 손을 직접 잡고 만남을 성사시킬 의원님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It would make my political life more than worthwhile.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 정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 겁니다.
찰스 랭글 미 연방 하원 의원에게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과 관련 노력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9시 24분 20초를 막 지났습니다. 한국전쟁 때 숨진 중국군 유해가 송환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유해가 송환된 건데요. 가까워지는 한중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한국 인천공항. 한국과 중국 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 유해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중국군 군용기가 대기하는 가운데 한국군 의장대가 68구의 유해가 담긴 봉안함을 중국군 의장대에 인도했습니다. 이어 추거홍 한국주재 중국대사가 봉안함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덮었습니다. 이들 유해는 지난 1년간 경기도 파주 구읍리 중성산과 인천 갈곡리 등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인도식에 참석한 중국 국무원 산하 민정부의 더위페이 부부장은 한국 측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더위페이 부부장은 두 차례의 중국군 유해 송환을 통해 중국과 한국 간 협력이 강화됐다며 한국 국방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백승주 차관도 한중 두 나라 간 긴밀한 국방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국방관계는 군사 부분에서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와 지역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중국군 유해 송환 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하에 진행되었으며 이는 양국 관계 발전은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 안정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유해 송환과 관련해 올해는 분단 70년을 맞는 해로서 이번 유해 송환이 과거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한국은 중국군 유해 437구를 처음으로 중국 측에 송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6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군 유해 송환을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에도 유해 송환과 관련된 양측 간 논의는 이어졌습니다. 창원 취한 중국 국방부장이 올해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매년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청명절 이전에 인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월 5일인 청명절은 중국의 주요 절기 중 하나로 중국의 큰 휴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송환된 중국군 유해도 랴오닝성 선양시에 항미 원조 열사능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선양의 유명 관광지인 베이링공원 동쪽에 위치한 항미 원조 열사능원은 24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전쟁기념관과 기념비, 전사자 묘역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광장의 지하에는 천여 개의 유골함을 안장할 수 있는 시설이 건설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전쟁 중 전사 실종했거나 정전협정 이후 북한 재건을 지원하면서 숨진 중국군 장병과 노무자가 19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가 머지않아 북한 라진항을 통해 연간 100만 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평양 남포 구간의 철로 설계와 건설을 위한 측량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20일 B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라진 핫산 사업의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라진 핫산 사업은 러시아 극동의 핫산과 북한 라진항 간의 철로 개보수와 라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지난해 말 시베리아산 석탄 4만 5천 톤을 북한 라진을 거쳐 한국 포항으로 시범적으로 운송한 사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진 핫산 사업에 러시아 재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장래에 라진항을 통한 수송 규모를 연간 100만 톤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당초 포항을 복합 용도의 항구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며 석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갈루슈카 장관은 올해 말까지 평양 남포 구간의 철로 설계와 건설을 위한 측량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페인트와 플라스틱 등의 원료인 금홍석을 포함해 북한 광물 개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광물 사업으로 투자 수익이 날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한 탐사 작업에 관해 북한 측과 러시아 기업들이 활발히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이야말로 북러 교역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0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양국의 합의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승리라는 뜻의 포베다로 이름 붙여진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사업과 연계해 진행됩니다. 앞으로 20년에 걸쳐 3,500km의 북한 내 철로와 터널, 교량 등이 개보수되며 250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자금은 북한 내 지하자원 수출로 충당됩니다. 남북러 삼각협력과 관련해 갈루시카 장관은 지난달 28일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과 모스크바에서 만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영토에 선도적 개발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러 삼각협력의 틀 속에서 선도적 개발구의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극동개발부는 투자 활성화와 위험 감소, 수익 증가를 위한 독특하고도 효율적인 경제 모델을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에서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뚜렷한 사회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0대와 30대인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일부는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는 장마당 세대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장마당 세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태어나 청소년 시절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 세대는 자신들이 부모 세대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말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지난 2008년 한국에 입국한 30대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그 80년대 세대들부터 지금 경제난 속에서 좀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민첩한 그때 10대, 20대가 바로 저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수령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세대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양강도 해산에서 1993년 태어난 탈북자 박연미 씨는 김정일에 대해 충성심이 아니라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에게는 공포만 남아있었어요. 그 어떤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나 좋은 마음은 없었고요. 또 북한 김일성 정권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거든요. 뭔 촌스럽게 그런 노래를 부르냐.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저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쪽에서는.
장마당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외부 세계의 문화와 정보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남한에서 들어온 뭐 트로트 가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라디오를 수리하면서 이렇게 KBS를 듣고 그리고 또 뭐 유괴 소리 방송도 가끔씩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많이 접하게 되면서 해외에 대한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됐죠.
지난 2010년에 한국에 입국한 올해 29살의 탈북자 이연서 씨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접한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는 남한을 동경하는 풍조도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처럼 코리안 드림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국에 이제 남한에 가 있는 친척들이 나한테 왜 연락을 안 할까? 빨리 연락을 해서 나도 남한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한국에 가는 게 이제 꿈인 거죠.
이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장마당을 기반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익숙하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탈북자 박연미 씨입니다.
한국에 와서 되게 당황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북한에서 사회주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를 적응을 못하겠죠. 적응하는 게 힘들죠. 자본주의를 부각시키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살아온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건데, 그러니까
쌀 한 톨도 공짜로 받아본 적이 없고 국가에서 받은 거랑은 전혀 없고 거의 다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고
장마당 세대는 북한에서 컴퓨터와 선전화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2012년을 전후로 선전화기를 본격 보급했는데 당시 돈이 있던 장마당 상인과 젊은 층이 주로 선전화기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당 세대는 이 밖에도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한 데다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북한군에 복무하다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50대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탈령병도 많고 그다음에 군부대 살이 자체가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 내가 얼마만큼 살 수 있대. 자기 인생을 소모한다, 소비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군복무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
현재 북한 사회의 허리를 구성하는 장마당 세대와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는 아직 특별히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 권효진 씨는 젊은 층 일부에서는 자기와 같은 또래인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최고 지도자가 된 데 대해 심리적 반발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정은이하고 나이가 같은 군인 출신이 한 명 왔습니다. 야, 자기는 생각해보니 김정은이하고 자기랑 나이가 같은데 아버지 세대들이 충실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김정은이한테 한 3, 40년 충실하다니까 눈앞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새까맣게. 그래서 자기가 탈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부 세계에서는 700만에 달하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장차 북한의 변화를 이끌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 백파성 씨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북한의 어떤 그 대안 세력이 될 거라고는 아직까지 기대 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북한도 나름대로 젊은 세대의 어떤 그 울분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잠재우면서 그게 폭력이든 아니면 또 안건이든 양쪽을 다 이용해서 잠재우고 있기 때문에
반면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장마당 세대가 장차 북한 변화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자유주의 이런 게 좀 더 팽배해지다 보면은 그리고 그래서 체제 전환 뭔가 개혁과 개방해야 된다 이런 욕구를 행동으로 분출시킨다면 충분히 장마당 세대가 북한 사회를 변혁시키는 하나의 추종 세력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아서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식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과 분단이라고 하는 정말 그 제1의 광복, 그렇죠?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청 바스라콜 제2회 굿피플 의사회 회의가 한창인데요. 굿피플 의사회는 지구촌 곳곳에서 의료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들의 모임입니다. 이번 회의는 남북 통일에 대비한 민간 의료단체의 역할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굿피플 의사회의 김동명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정세는 불안하고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통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막상 준비되지 않는 통일이 다가올 때 사회적 혼란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 환경 문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한 차후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인 북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제도와 문화가 다르지만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 아이들이 곧 우리의 아이들이 될 것이고 우리 미래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건강 격차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인도주의적 관점이든 통일의 관점에서든 북한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논의는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굿피플 의사회의 김이규 부회장은 굿피플 보건의료사업과 대북지원사업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건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의학보건 개발이 융합된 남북보건의료협력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걸리는 것은 우리 2001년도 정도에는 그 옥수수 현재 했고 그다음에는 콩 식품 공장을 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이 안 돼서 지속은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좀 비공식적이 좀 최근에 작년에 이제 좀 북한의 보건소를 개설 내지 보수하는 데 물질적으로 좀 지원하는 거를 하고 있죠. 일단은 그 뭐 우리 흔히 긴급 구해서 하는 거는 뭐 사람이 다치면 의사 가서 고쳐주듯이 일단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외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이념이나 그걸 떠나서 일단 가장 싼 적은 자원으로 효율성 있게 그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그 옥수수 뭐 또 콩 식품 공장 뭐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시작했던 거죠.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인요한 교수는 바람직한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대북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 사업은 한 번으로 끝나기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의 물자를 지원함으로써 북한 의료체계의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식량 다음에 중요한 게 의료인데 내가 아는 한국 사람은 가장 그 지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심금을 울려야 돼요. 이 감성. 그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함으로써 좀 감동을 줘서 또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지 않느냐. 덮어놓고 좀 아픈 사람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식량은 누가 지원을 반대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할 수 있지만 의료 지원을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거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통일연구원 평가관리위원장인 허문영 교수는 통일을 준비하는 의료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북한 의료 환경 개선, 보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잘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 예컨대 무상 의료 제도. 그건 니들도 참 수고했다. 결국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그건 잘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에 필요한 것. 그거는 지원해 주자. 북한 전역에 CT나 MRI가 다섯 대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열악한 상황의 의료 설비 이런 걸 보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한에 그 개선해야 될 것들은 고쳐주기.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의료시설, 병원 이런 거는 건물을 새로 짓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리노베이션을 해서 좋은 설비를 갖다 주고 북한의 의료진들을 좋은 선진 의료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이분들을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해줘서 선진 의학 기술들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의사들뿐 아니라 약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도 이번 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방사선사입니다. 저희가 의사협회와 같이 이제 그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해온 외국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료 의료봉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북한도 역시 우리 동포들이긴 일단 가능하면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북한 보건의료 사업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 많은 의료인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한국이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 FTA에 정식 서명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예.
한국과 뉴질랜드는 지난 2009년 관련된 첫 협상을 시작해서 5년 9개월 만에 협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한국을 방문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정상회담 후에 서명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13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양국의 정상들은 FTA의 정식 서명으로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다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두 나라 간의 교류 협력이 아주 활발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선 주력 수출품인 세탁기와 냉장고, 화물자동차, 건설 중장비 등 앞으로 3년 안에 뉴질랜드로 수출할 때 관세가 없이 수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7년 안으로 수출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없앤다는 것이 뉴질랜드의 입장인데요.
네.
반대로 한국은 협정 발효 후 15년 안에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 쌀이라든지 과실류 등 199개 품목을 뺀 나머지 뉴질랜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소고기인데요.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 협정 속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국의 농어촌 인력에 그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두 나라 간의 농수산 협력 이행 약정이 체결된 부분입니다. 또 한국의 청년들이 뉴질랜드에 머물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그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할 수 있는 가능 인원을 크게 늘리는 등 인력 교류가 더 활발해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유무역협정 얘기가 나오면 농업 부분도 좀 빼놓을 수 없는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한국의 농어촌 부분에 대한 뉴질랜드의 협력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소개해드릴 부분은 인력 간의 교류입니다. 한국 농어촌 청소년들이 해마다 150명씩 뉴질랜드로 영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또 뉴질랜드 농림수산 분야 대학원에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협력에도 합의를 했고요. 농축수산 훈련 비자를 도입해서 해마다 50명의 한국 훈련생이 뉴질랜드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워킹 홀리데이 제도, 지금 연간 1,800명이 갈 수 있는데 3,0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산, 방산, 과학기술, 정보통신, 남극연구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서명을 했으니까 정식으로 발효가 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양국의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의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 민간대책위원회가 오늘 두 정상 간의 FTA 서명을 환영한다면서 양국 간의 교역 확대, 경제협력 활성화 기대한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뉴질랜드는 1인당 국민 총 생산이 4만 달러 이상인 나라입니다. 한국의 교역 확대 잠재력이 아주 큰 시장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한국은 지난해 4월 호주, 또 9월 캐나다와 정식 서명한 데 이어서 이번에 뉴질랜드까지 영국 연방 지역 3개국과 모두 FTA를 체결했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유럽, 북미에 이어서 오세아니아 시장까지 주요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어제 한국에서는 또 한 건의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경기도 강화군의 한 야외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자녀와 함께 잠을 자던 두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 등 5명이 숨졌고 2명이 화상을 입은 큰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전남 담양군의 한 펜션 바베큐장 화재로 10여 명의 사상 사고가 났었습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소식인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네, 불이 난 시각이 일요일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사인 36살 이모 씨와 천모 씨가 아들들을 데리고 캠핑을 즐기고 잠을 자고 있었던 시각이었는데요.
네.
텐트 안에 있던 한 전열기구에서 불꽃이 일어서 3분 만에 텐트 전체로 번진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을 했는데요.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은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사로 추정이 됐습니다. 불이 나자 인근에 있던 사람이 급히 불을 끄려고 했지만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았고요. 천막 입구에 있던 8살 아이 한 명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을 갖춘 텐트를 대여해서 쓸 수 있는 이 글램핑장이라는 것이 인기가 있는데 이번 사고로 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야외 시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램핑장, 이게 어떤 곳입니까?
네, 컴퓨터와 냉장고, 냉난방시설 등 전열기구가 갖춰져 있는 대형 천막형 숙소 를 여러 개 갖추고 있는 야외 캠핑 시설을 말합니다.
네.
뭐 화려한, 매력적인이라는 뜻의 그 영어 단어 글래머러스, 또 캠핑의 합성으로 된 건데요. 원뿔 모양의 대형 인디언 텐트처럼 생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난 글램핑장은 등록이 되지 않은 야영 시설이었습니다. 소방 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만약을 위한 화재 보험도 들지 않은 그런 안전 취약지구였습니다. 한국의 국민안전처는 어제 긴급 회의를 열었고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전국 1,800여 곳에 이르는 캠핑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전술 조사와 함께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는 7월 말 전라북도 완주에서 세계 캠핑 캐러밴인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네. 오늘 비무장지대 북쪽 북한 측에서 시작된 불이 남쪽 도라산 전망대 앞에까지 확산돼서 한국 군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난 불이 한국 초병에 관측된 것은 오전 11시 30분경이었는데요.
네.
발화 지점은 군사 분계선 북반 600m 지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수경지 주변의 텃밭 농장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이 남쪽으로 불이 번지기 시작한 것이 1시 넘어서입니다. 초속 5m의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3시경에는 도라산 전망대 10m 앞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자욱한 상태가 됐습니다. 관련 보도사진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뒤에 한국산림소방당국이 헬기와 소방차 인력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는데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헬기 넉대가 비행지 안으로 투입됐습니다. 네,
위치가 위치인 만큼 진화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불이 진압됐다는 소식 없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큰 불길은 잡혀서 잦아들고 있다. 이것이 오후 5시 넘어서 나온 소식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가 비무장지대라는 특성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불은 꺼야 하지만 군사 분계선 북쪽으로는 소방헬기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라산 전망대 인근에 남북 출입국 사무소 CIQ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개성공단 출입점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우는 리콴유 전 총리가 타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싱가포르의 경제 기적을 일궈내면서 국부로 불려온 리콴유 전 총리가 오늘 타계했는데요. 리 전 총리는 폐렴 합병증으로 지난 2월 초부터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지내다가 오늘 91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요. 국제사회도 아시아의 대표적 지도자 중 한 명인 리 전 총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 리 전 총리 하면 수십 년간이나 싱가포르의 총리를 지낸 대표적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리 콴유 전 총리가 싱가포르가 영국 식민지였던 1959년 35살의 자치정부 총리로 취임한 후에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거쳐서 1990년까지 무려 31년간이나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작은 도시국가임에도 아시아의 대표적인 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리 전 총리의 지도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한국과 함께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또 대표적인 경제기적을 일궈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리 전 총리의 재임기간 동안 싱가포르가 정말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할 당시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400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 전 총리가 퇴임한 1990년에는 12,750달러까지 증가했고요.
네.
지난해에는 56,113달러로 아시아 1위,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싱가포르의 이런 눈부신 경제성장을 싱가포르의 기적이라고 불렀고요. 싱가포르는 한국과 홍콩, 타이완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네,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난 후에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유독 눈부신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더욱 리 전 총리의 지도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리 전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리 전 총리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3년 싱가포르의 부유한 화교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다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는데요. 1954년에 인민행동당을 창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싱가포르의 첫 총리가 됐고 이후 31년간이나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네, 리 전 총리가 이렇게 싱가포르의 경제 기적을 이끈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리 전 총리의 집권 초기인 이 말레이시아 연방 시절에는 가장 큰 목표가 정치적 사회적 화합이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결국은 독립을 선택했고요. 이후에 경제 발전에 주력하게 됩니다. 리 전 총리는 자원이 거의 없는 도시 국가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특히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해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이들이 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리 전 총리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싱가포르가 빠르게 안정화하고요. 또 해외 자본에 개방적인 정책을 펴면서 외국의 투자가 몰려들었는데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물류 중심지이자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큰 성취를 이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독재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싱가포르가 서구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반대 세력을 탄압했기 때문인데요.
네.
보안법을 적용해서 정치인과 활동가, 또 노동조합원들을 구금했습니다. 한 신문사 편집장은 재판 없이 17년간이나 구금되기도 했고 또 가톨릭 교회 관계자와 학자 수십 명이 좌익 음모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직까지도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 정책을 일부 폈죠?
그렇습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또 범죄율이 낮은 도시가 된 이면에는 경범죄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엄격한 통제 정책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시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 전 총리는 국문을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잔인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혹은 부정부패로 국가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살해사욕을 채운 독재들과는 다르죠.
네.
싱가포르의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으니까요. 또 리 전 총리는 퇴임 후에도 싱가포르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가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이는 자신과 싱가포르의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리 전 총리가 1990년 이 고척동 전 총리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줬고요. 지난 2004년에는 이 고 전 총리가 퇴임한 후에 다시 리 전 총리의 아들 리 샨융이 총리로 취임해서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국민적인 영웅이 이렇게 숨졌는데 싱가포르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오늘 리 전 총리의 시신이 병원에서 대통령궁 내 총리 관저로 운구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이들은 싱가포르에 오늘을 잊게 한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면서 슬퍼했고요. 아들 리 샨룬 총리는 싱가포르 시민들이 리 전 총리와 같은 지도자를 다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리 전 총리 가족과 싱가포르 시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리 전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를 건설한 통찰력 있는 인물이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네.
또 리 전 총리가 인류사의 진정한 거인이자 현대 싱가포르의 아버지, 또 가장 위대한 아시아의 전략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한반도 시각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함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라고요. 저는 한반도 시각으로 밤 11시부터 보내드리는 뉴스투데이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